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11월 22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대의 소망 73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를 읽어보라. 마치 황금덩이처럼 진리의 보화가 히브리인들에게 위탁되어 있었다. 하늘의 날인이 찍힌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표상과 상징 속에 위대한 구속의 진리가 가리워져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가 바로 이 표상들이 가리키는 실체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전에 내려온 유전과 성경에 대한 사람의 해석이 그 말씀을 가려서 그들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성경의 영적 의미들을 잃어버렸다. 모든 지식의 보고가 그들에게 열려 있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저희에게 분명하지 않게 된 것뿐이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증거를 넉넉하게 주셨고 그분의 교훈은 그들의 생애에 단호한 변화를 요구했다. 그들은 만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소중히 간직했던 처세법과 유전과 이기적이고 경건치 못한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불변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희생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주신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구약을 믿는다고 공언했지만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대한 증거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그들이 가진 기존의 가치체계도 버리도록 요구될 것을 알고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복음의 보화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으나 저희는 하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을 거절하였다. 실물교훈 105.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예수를 통해 성취된 예언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2.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했던 주요 장애물은 무엇인가? 이와 동일한 원칙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3. 당신의 가지고 있는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인지 목록을 작성해 보라. 그중 어떤 것이 당신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4. 성경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는 세력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성경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권위를 의심하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배척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학생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을 때 아이들이 졸지 않고 또 집중하여서 들으면서 일깨워지는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깨우기 전에 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날 사건들과 또 초기 문집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선악간의 대쟁투의 결과에 대해서 보니 일들을 전달해 주는 게 훨씬 더 쉬워졌고 또 속히 이렇게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도 외쳐야 되는 게 내 사명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을 1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함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그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해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폐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며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바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과 또 이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고소자들의 처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서 봤더니,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결심한 고소자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에게 이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내리도록 권합니다. 그랬을 때 왕은 그게 다니엘이 고소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고 어인을 찍어서 결국 변하지 않는 이 법으로 나라의 법으로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일로 인해서 하루에 세 번씩 그가 기도하는 것을 호흡을 그치는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더 택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확고부당한 결심을 확인한 고소자들은 왕에게 어떤 요구를 했나?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다. 그는 법령을 어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왕은 곧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신하들의 제안이 왕을 위한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적인 다니엘을 제거하는 음모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왕이라 할지라도 이 메데아 페르시아 법은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왕은 큰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데아 페르시아 법은 변개나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지라는 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굴에 넣으면서도 이 왕은 항상 너의 삼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 왕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고백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과거 행적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 신실한 종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준 것처럼 주신 것처럼 구원해 내시라는 믿음을 왕이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자들이 다니엘 외에 친구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낼 수 없도록 사자굴 외에는 다른 방법은 다니엘을 죽이지 못하도록 어인을 찍어서 굴을 속고로 봉인합니다. 다니엘을 던져놓은 사자굴은 그 당시 왕이 즐기는 스포츠인 사자 사냥을 위해서 공중 근처에 사자를 가두어둔 굴이었다고 합니다.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뜬눈으로 밤을 보냈다고 했는데 다리오 왕은 그래서 새벽에 어떤 일을 했는가 봤더니 이튿날의 왕이 새벽에 급히 일어나 사자굴로 가서 슬피 울며 소리를 질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은 어떤 말인가요?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신 하나님의 종 다위라 다니엘아 라고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만일에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데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다니엘을 들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평안한 마음을 보낸 다음 어떤 말로 왕의 문안에 대답했는가 봤더니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고 내 무지함이 명백하고 또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고 그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한 왕은 잇따라 어떤 법정 조치를 취했을까요? 왕은 심히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을 굴에서 올렸을 때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이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명을 내립니다. 다니엘은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면서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립니다. 이 사자들은 배고프지 않은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픈 사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맡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은 일단 집행되었고 이 엄청난 사실을 목도한 왕은 다니엘이 섬겨온 하나님을 높이고 어떤 조서를 내렸나요? 이 법이란 것은 벌써 사자굴에 던져졌으니까 이제 다니엘에 대한 처치는 끝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사신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사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도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구원하기도 하고 또한 하늘에서는 땅에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고백의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6장의 사건과 9장의 사건이 같은 해에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은 포로 생활 70년이 다 마쳐가죠.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가 임박했음을 확신하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사자굴로 위협을 했지만 이 기도 금지력을 내렸지만 다니엘은 그가 할 수 있는 차라리 기도할 수 있는 사자굴을 택했고 목숨을 걸고 기도드린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드린 그 기도는 과연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었던 다니엘의 정적들이 모함을 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살아났고 그 대신에 정적들과 그 가족들이 던져서 죽임을 당한 사건은 온 나라 안에 떠들썩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원전 538년 당시 62세였던 다리오 왕은 얼마 후에 퇴위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에 이어서 고레스 대왕 원년에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두려움에서 1차 유대인 석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맨 마지막 다니엘서 6장 28절에도 있는 말씀처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다니엘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다니엘이 노년까지 참으로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보여주는 그러한 본보기입니다. 이미 85세 고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다니엘.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였고 또 마음 먹고 맛있는 일에 절제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게 왕의 명령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의 적용 질문입니다.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 난 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항상 내 자신의 개인의 필요에 먼저 기도가 머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니엘과 같은 기도,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두려움이 많고 또한 내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목숨 걸고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다니엘처럼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사역에 충실한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마지막 때의 그 일들이 이제 오늘 곧 일어난다 하여도 오늘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 얹는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찾아서 애굽에 온 지 17년이 흐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나이 많아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이 자신이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인사시키러 데려갔습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은 눈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발 앞에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앉히고 축복을 빌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두 팔을 어긋나게 벌려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첫째 므낫세의 머리에 올리고 축복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어긋맞겨 올리는 것입니다.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올려야 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손을 바꾸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바꿔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큰아이고 왼쪽에 있는 아이가 둘째 아이인데 아버지의 손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버지, 바꾸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기어이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네 살쯤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 엄마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네 살밖에 안 된 큰아이가 자꾸만 옆에서 서성거리는 것입니다. 자기도 엄마와 함께 음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가스레인지에서는 된장국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이 아이가 된장국을 수저로 떠서 자기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입이 아닌 이마 위에 쏟고 말았습니다. 그 펄펄 끓는 된장국을 이마 위에 쏟은 것입니다. 아, 뜨거! 하며 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를 손등으로 문질러 버렸습니다. 이마가 자기 손바닥만하게 홀랑 벗겨져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빠인 저도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병원도 알아보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아이의 이식수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계신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일을 갈아서 마르지 않게 붙여주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오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울부짖는 아이의 이마에 오일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쓰라리어 울며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는 바르고 아빠는 붙잡았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싫다고 울부짖어도 저희들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고통스러워 울 때마다 가슴이 점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아빠도 안다. 네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아빠도 안다. 그 결과 저희 아들은 얼마 후 아무런 흉터 없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아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한다. 아들아, 나도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면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온갖 고통을 당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남방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BC 605년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는 에레미야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당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에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권고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백성들을 구하십시오. 하지만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라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마침내 애굽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멸망시켰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제사장들, 관원들, 방백들이 끌려가 반역자로 처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간 무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왕 479쪽, 70년 포로 기간의 시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강철처럼 원칙에 굳게 서고 이기심으로 부패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그리스도인 애국자들이 있었다.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강철처럼 원칙 위에 굳게 선 사람들, 이기심으로 부패되지 아니한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그리스도인 애국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손지자 왕 479쪽,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포로된 나라에서도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이르러오는 축복을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킬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어야 했다. 그들은 결코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신앙과 명성을 고상하게 보존해야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하였다. 순경에서도 역경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임무 첫 번째는 비록 포로이지만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로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두 번째는 비록 포로이지만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표자로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비록 포로이지만 이방 나라에서 결코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는 비록 포로이지만 이방 나라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명성을 고상하게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네 명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자랑스럽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이 네 사람은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거의 한 달 동안을 쇠사슬에 묶여 맨발로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으로 고통을 받고 밤에는 사막의 추위와 싸우면서 그들은 긴 여행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따라서 교육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를 잡아온 이스라엘의 수많은 제사장 관원 방백들을 반역자로 처단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들을 골라서 왕에게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왕은 직접 이 네 사람을 뽑아서 바벨론의 말과 학문과 귀족 교육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언의 신에서는 표현하기를 이 청년들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음을 본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자기 나라의 요지에 앉히기 위하여 훈련시키기를 결심하였다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총명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명철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요지에 앉히기 위하여 훈련시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교육은 바벨론의 귀족들에게는 허락되는 좀처럼 얻기 힘든 교육이었습니다. 아니, 귀족의 자녀들까지라도 이 교육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 사관학교에 입학되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포로가 말입니다. 포로의 나라에서 잡혀온 네 명의 친구들이 바벨론 사관학교에 입학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첫 번째로 그들의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갈대아 신들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고쳤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달로 고쳤습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고쳤습니다. 그런데요, 예언의 신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왕 481쪽 왕은 히브리 청년들에게 저희 믿음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하고 이 일이 서서히 이루어지기를 바랬다.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고 날마다 우상 숭배의 풍습을 가까이 접촉하게 함으로 이교 예배의 유혹적인 의식에 감화를 받아 그들로 하여금 저희 민족의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의 예배에 연합케 하고자 했다. 느부갓네살 왕은 참으로 교활한 방법을 썼습니다. 처음부터 히브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모든 것이 서서히 그들을 뚫어뜨리도록 느부갓네살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아니하여 결정적인 품성의 시험이 그들 앞에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사관학교에서의 기술사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들에게 시험이 닥쳐온 것입니다. 내용은 음식이었습니다. 선지자왕 481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도록 되어 있었다.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입니다. 술을 마셔야 합니다. 그들은 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왕의 은총과 배려였습니다. 그 음식은 먼저 그들이 섬기던 신에게 바쳤다가 가져온 신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최고의 선망의 음식이었습니다. 바벨론 사관학교 학생들만이 먹을 수 있고 바벨론 사관학교 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음식과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선지자왕 482쪽에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하려고만 했더라면 그 환경으로 보아서 엄격한 절제의 습관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럴듯한 핑계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기처럼 왕의 은총에 의존해 있고 그 권세에 예속된 자들에게는 왕의 음식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신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으며 만일 하나님의 가르침을 고수한다면 왕의 노를 사서 그의 지위와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한다면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자신의 뛰어난 지력을 활용해서 세속적 번영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인생이 별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럴듯한 핑계도 얼마든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사관학교에 가면 그런 음식만 먹고 그런 술을 마시도록 되어 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기라도 한다면 왕의 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 눈을 감고 지나가면 탄탄대로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만 잠시 피했다가 교육이 다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가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 가지의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지자 왕 482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더욱 귀중했고 생명 그 자체보다 귀중했다. 그는 결과에 어찌 되든지 그의 성실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였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리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의 이 같은 결심은 새 동무의 지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왕의 총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총애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의 이 같은 그 결심을 또한 새 친구가 적극 지지했습니다.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 왕 483쪽은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경우에 환경의 압력에 굴복하여 죄로 더불어 타협하였더라면 원초로부터의 이탈이 의에 대한 그들의 판단력과 악에 대한 증오심을 약화시켰을 것이다. 최초의 잘못 디딘 발걸음이 다른 발걸음을 잘못 딛게 만들어서 마침내 하늘과의 연결은 끊어지고 그들은 유혹에 휩쓸려 버렸을 것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예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에녹은 자식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의 그 동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침내 그를 하늘에 있도록 했습니다. 에녹은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숲속에 들어가기 졸개했습니다. 고요한 숲속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모든 마음을 하늘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에녹의 틈바구니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곳에 자신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니엘과 그 새 친구들은 황관장 아스부나스와 감독하는 사람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먹기로 결심하고 왕의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벨론에서의 3년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료식하는 장면을 선지자 왕 485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벨론 궁정에서는 모든 나라의 대표자들, 즉 최고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 가장 부유한 천부의 재능과 세상에 부여할 수 있는 가장 넓은 교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히브리 청년들과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체력과 용모와 지력과 학식에 있어서 그들과 비길 사람이 없었다. 바로 선 자태, 굳고 탄력 있는 발걸음, 우아한 용모, 흐리지 않는 판단력, 오염되지 않은 호흡이 모든 것은 좋은 습관에 대한 수 없는 증명서요. 자연히 그 법칙을 순종하는 자들을 명예롭게 하는 고상한 훈장이기도 했다. 또한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소개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드디어 3년의 교육이 마쳐졌습니다. 3년의 교육을 마치고 그들은 왕 앞에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앞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이언의 신은 말했습니다. 체력과 용모와 지력과 학식에 있어서 그들과 비길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선 자태, 굳고 탄력 있는 발걸음, 우아한 용모, 흐리지 않는 판단력, 오염되지 않는 호흡이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에게 보여주는 증명서요, 고상한 훈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가진 이 고상한 품성이 우연히 얻어진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자신들을 포기한 결과물입니다.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포기한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다. 나의 아들아, 내가 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고 간절하게 찾으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나의 아들아, 내가 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바벨론 최고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결과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